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그 부르심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정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달 정도 교리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이 어떤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인지가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 10장으로 이어지는 문맥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10장은 9장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장이라 그랬죠? 아니, 요한복음 전체는 은혜라는 실 하나로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6장부터 한번 다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6장에서 뭐가 나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영생은 이 땅의 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디베리아 바다로 몰아넣어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죠.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곳임을 설명해 주죠. 그죠? 6장이. 그렇게 6장이 끝나고 7장으로 넘어와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요. 7장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생수와 빛을 소재로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고 커다란 촛불을 밝히는 예식을 행한다 그랬죠? 주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등장하는 물과 빛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주님은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내가 물이니까 엉뚱하게 제단에다가 물 갖다 붓는 수고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그랬죠.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냥 두고 볼수 없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은혜,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말. 그래서 은혜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참생수이신 주님의 정체와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이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물을 티끌과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민수기 5장의 이야기는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어서 자신이 티끌이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민수기 5장에 힌트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택한 자들만이 그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티끌 섞인 물을 먹고 육신이 붓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는데 예수가 걸림돌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생수이신 주님이 죄로 인해서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흙에다가 뭘 쓴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드렸어요. 예수님과 흙 티끌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티끌이 되고 그걸 가져가고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저주 속에 던져진 흙과 이겨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은혜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피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 도망갔다 그러죠. 그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오갈 곳이 없는 사형수인 가늠한 여인은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놈인데 그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 예수 앞에 남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율법과 은혜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거기다가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죠. 인간들은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8장 12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 선언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빛을 밝히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을 나갔다. 그게 8장 마지막이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의 대표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만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의 서정, 그것이 9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소경을 찾아가서 힐문하고 그를 출교시켜버렸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강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9장의 눈뜬 소경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율법을 들어서 그를 출교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해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10장도 자신들의 가능성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기각하고 폐기하시며 오직 은혜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출교시켜버린 바리새인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는지에 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심으로 해서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관해서 강조를 하세요. 우리는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특징을 공부함으로 해서 절도며 강도로 불리는 왜곡된 복음의 실체를 확인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그래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라는 거예요. 뭐 김씨네 양 다 나와라 이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각각 부른다라는 말은. 그 말은 그 선한 목자는 양들 각자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불러낸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선한 목자는 양을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자들은 양들을 집단으로 보죠. 양들 각자의 안전과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그 양들의 발육 상태와 그 양의 숫자에만 관심을 둬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살이 쪄야 자기의 수익이 많아지고 양의 숫자가 많아져야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은 양을 단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개별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거를 훌륭한 목사, 나쁜 목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목사도 다 사꾼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설교 많이들 하시죠? 저거는 사꾼 목자고 저거는 선한 목자다. 사꾼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삭슬 받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거와 다른 뭔가 특별한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한 목자, 사꾼 목자를 비교하는 것이지 사꾼 목자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꾼이에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사꾼입니다. 자,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개별적으로 보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18장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한 채 그 멍청한 길 잃은 양, 개 하나 때문에 99마리가 지금 무슨 꼴이에요 이게. 그 멍청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이거 상식적으로 옳아요 여러분? 그 멍청한 거 하나 찾으러 가려고 99마리를 그냥 위험에 방치해 놓는 게 괜찮아요? 이 말씀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굉장히 우량종자고 나머지 99마리는 굉장히 잡종들이라서 그 우량종자 하나 그거 건지는 게 그래도 이득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 그 코스타 공동 대표인 어떤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버님은 형제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장남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년필을 떨어뜨려갖고 그 만년필을 건져 올리려고 그 배 아래로 내려갔다가 빠져서 익사를 하셨대요. 큰아버지가. 근데 그 어머님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큰아들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유 어머니 자식이 하나입니까? 그 형님 하나입니까? 우리도 다 자식인데 왜 이렇게 그냥 돌아가실 것처럼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자식들한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그 애가 제일 낫어 이놈들아 그랬대요. 그 애가 제일 낫어. 여러분 그 말은 나머지 자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대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둘째가 죽었어도 어머니는 그래요. 셋째가 죽었어도 어머니는 그래요. 남겨진 자식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식들이 누가 하나가 자기 앞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엄마는 따라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제 곁을 먼저 떠난다면 저는 아마 며칠 못 가서 따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남겨진 아이들이 그 아이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한 아이 한 아이 한 아이가 전부 제 목숨처럼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지요. 남겨진 99마리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개별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각각 부른다. 각각을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유익을 갖다주는 집단, 그리고 숫자. 이용가치가 없을 땐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거. 그게 마귀예요, 그게. 자기에게 이용가치가 있을 땐 막 쓰다가 나중에는 필요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의 속성인 것이죠. 그거와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전부 그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죠.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을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맞아요. 그게 각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인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각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앞에서 그 양들을 인도하여 간다 그래요. 본문 3절에 나오는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 엑사고라는 단어는요. 앞에 서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서 데리고 가다. 그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도적은 양들을 뒤에서 쫓아가요. 그리고 혹시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양들이 고통받는 동안 자신은 도망가죠. 그게 절도며 강도예요. 왜? 앞에 있는 양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올 때는 내가 그냥 도망가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자기에게 가장 덜 소중한 것들부터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형 에서의 공격을 피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 앞에서 모든 위험을 자신이 먼저 겪으면서 양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 선한 목자만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다, 엑사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떻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여 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어떤 사람 앞에서 앞장서서 와서 무엇을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무엇을 하러 오는 것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의 말씀을 용해해서 인용한 거예요. 먼저 말라기의 인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인용된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앞에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 앞서간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그분의 심판을 외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내가 가서 심판하리라. 근데 내 앞에 사자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낼 텐데 그가 뭘 한다고요?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목소리 높이 외쳤죠. 누가복음 3장 7절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근데 너희는 전부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 다른 말로 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에게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지금 인용을 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로와 죄사함을 함께 전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가 어떤 위로의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중 어떤 이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건져내실 분이 오신대라는 거예요. 위로와 죄사함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게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했던 심판과 위로와 죄사함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그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나요? 세례요한의 삶 속에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보내져서 심판과 죄사함과 위로를 전하도록 되어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요한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3장에서 내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선지 엘리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라기는 선지 엘리야 엘리야라 그래요. 근데 먼저 보내어진 엘리야의 역할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에요.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역할을 하러 왔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게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이 말라기의 예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지금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켜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향하게 하실 것을 가리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엘리야 사역은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시작을 한 것뿐이지 그 요한의 사역 자체가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화목하게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삶에 이루어질 그 심판과 죄사함과 위로의 선포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참 엘리야이신 당신의 이름을 그 세례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례 요한 보고 이가 엘리야야.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 그리고 말라기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앞서간 사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먼저 온 엘리야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는 11절 보세요.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다만 심판과 죄사함과 위로에 대해 외치다가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당신의 사역을 연결을 시켜서 성경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먼저 보냄을 받는 엘리야 사역을 처음 시작한 세례 요한과 그 엘리야 사역을 완성하실 당신을 하나로 묶어서 엘리야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완성할 거야 라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인자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태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천사가 수태 고지를 해요. 예수님처럼. 그가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웠듯이 주님도 공생애를 광야의 금식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다가 세상의 왕에게 잡혀 죽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역시 세상의 왕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축소판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위로와 죄사함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조금 미리 보여주고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런 성경의 선한 목자의 그림이 미리미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아세요? 아벨이 뭐였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목자는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세상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거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생명 없음과 위험함과 어두움의 대명사로 쓰여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짐승 같은 죄인들과 악의 세력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시험을 다 겪으시고 결국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결국 세례 요한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났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심으로 심판과 죄사함을 동시에 성취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선포했던 미리 온 자,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심판과 위로와 죄사함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해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것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외쳐졌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심판의 경고가 마침내 우리 주님에게서 모두 쏟아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전부 사해졌어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네, 막 살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게 문제죠. 원리적으로 따지면 막 살아도 돼요, 이제요. 죄 맘대로 지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시는 게 문제죠. 그렇게 우리 앞서 보내어진 사자는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만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우리 앞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위로라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앞서 보내진 자의 역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 사자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겪을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겪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내 앞에 앞서서 그 심판의 화살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해낸 그 앞서가시는 사자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보세요. 그 사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하고 있어요. 절대 일이나 사자나 곰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항상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이 가는 곳에 가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넌지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서 무엇인 거예요 거기서? 밥상 차려놓고 계셨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미리 보내어진, 앞서 보내어진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먼저라는 단어가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리라. 여기에서 가리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 프로악소라는 그 단어는 앞서서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그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렸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먼저 가갖고 내가 더 빠르지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먼저 앞에 서서 너희들을 갈릴리로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모든 그 길에 내가 앞서서 갈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프로악소라는 단어가. 역시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16장 7절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똑같이 나오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양을 우리에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서 앞장서서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는 부활하셔서 그렇게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하여 가시면서 자, 다 비켜라 내 양들이 간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 양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그들의 실수까지 다 파하시면서 행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파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심으로 그것들을 멸하세요. 냄새 먹는 하마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십자가의 제사인 거예요. 원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 먹었다며, 다 가져갔다며, 질병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런 질문 안 되세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먹어버리신다면서요. 냄새 먹는 하마처럼. 자, 제가 간혹 십자가의 은혜는 역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다이나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한번 부어지고 만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간섭하시는 그런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의 질병, 가난, 모함, 시기, 질투 그 어떤 것도 우리 혼자 감내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세요. 그 말은요 단순히 맛만 보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 그게 어떤 걸까 이렇게 맛만 보신다는 말이 아니라 다 가져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체휼하신다. 한결같이 다 가져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라고 번역인 단어, 홀이라는 단어는 질병, 재난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재난을 가져가신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셨다. 그것은 내가 한번 체휼해보고 아유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련 같은 건 어때요? 여기에도 시련의 아픔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 계시죠? 예수님이 시련 당해보셨어요? 누구랑 사귀다가 이게 시련 당한 적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신대요. 질고를 졌다라는 건,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는 건 나의 질병과 재난을 그분이 지워버렸, 가져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명확히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나오고 질병이 치유가 된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두움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냥 뿅 나라가 아니라 그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 그 혈류병이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함께 공부하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을 때 그의 죽음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재난을 다 없애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죠. 암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죽음이나 질병, 재난 같은 것들은 모두 죄에서 기인한 사망의 증상들이죠. 죄에서 기인한 사망의 증상들이 질병, 재난, 죽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의 증상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니? 라고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을 겪으며 재난을 당하며 가난을 통과하며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마터면 영원한 사망 속에서 이러한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만 했던 우리의 사망을 대신 가져가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증상, 내가 영원히 짊어져야 할 그 사망의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가져간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을 겪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원히 지속될 뻔했는데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재난이 영원히 지속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먹어버리셨다니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나는 영원히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겪는 이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나의 실패, 나의 실수 이것까지도 먹어버리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의 자리예요. 세상에게 맞아 죽는 자리 아닙니까? 꼴 좋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꼴 좋다. 그러나 그게 승리였잖아요. 그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였다니까요. 아이고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고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질병과 재난과 실수와 실패는 모두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자기가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도적들은 뒤쫓아가면서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막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묘 강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자기가 상하고 손해보면서 내 뒤를 따르는 이들이 유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이렇게 우리 앞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자신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미성숙함과 실패와 실수를 자신이 완성시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겸손이 예수 안에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의 신들매를 푸셨죠. 신발끈을 풀어야 발을 닦일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간 걸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선함의 둘째 요소는 11절에 나오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양치기가 밤에 자기 양을 물고 달아나는 늑대를 쫓아가서 싸우다가 그 늑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참 선한 목자야 그러나요? 사람 참 모자르다. 그러죠. 그 선한 거예요, 그게?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는 양은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왜? 그게 세상의 힘의 원리니까. 강한 자를 위해 약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므로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은 지 마음대로 양을 대하는 목자는 악한 목자다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양이 행복해지도록 일하고 희생할 줄 아는 목자.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힘 가진 이가 높은 데 있는 이가 약하고 못 가진 이들을 부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를 비워 자기 것을 내어놓아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 삶을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델로 한번 살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의미를 조금 연장해 볼게요.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제자가 선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 몸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안 어울리는 거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언어도단이에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돌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종업원은 사장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고 부하는 보스를 위해 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은 교수가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법칙이잖아요. 힘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부리고 힘 없는 사람은 힘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는 자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반대면 뭐예요? 악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은 악한 거야.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건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가진 자는 힘 없는 자를 섬겨야 돼가 선한 거라면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건 악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착취하고 부리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그랬을 때에 진정한 복종과 순종이 나오는 거라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 보이셨던 거예요. 골고다에 선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법칙의 결정판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살면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라 천국에선 다 이렇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셨기 때문에, 즉 나를 절대적 가치로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은 시험을 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험해 보셨다. 근데 통과했다. 그가 바로 반석, 믿음의 반석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통과하셨잖아요. 십자가 통과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거뜬히 통과했어요. 광야의 시험 다 통과했어요. 그분만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위험을 내가 막아주고 그들의 질병과 고초도 내가 가져와서 그들을 전심으로 섬겨주고 비워주고 죽어주는 선한 목자의 삶은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어린 양의 삶이기도 하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구약에서는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의 삶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양이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무죄한 자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인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삶은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로 등장하는 선한 양의 삶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성경이 선한 양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도. 그리고 그 선두의 어린 양의 삶을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양들이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니는 어린 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린 양 안에 이 어린 양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다른 이들을 각각 다 개별적으로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삶이거든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거기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죠. 우리를 선한 목자, 선한 양으로 결국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어려움, 우리가 당할 고통, 질병, 재난을 자기가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가치,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절대 가치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나의 가진 것을 다 털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선한 목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는 것은 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해야 선한 목자가 된다면 우리의 갈 길이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가야 돼요, 우리는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잖아요. 그거 지고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더러 선한 목자인 당신을 쫓아오면서 선한 목자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선한 양의 삶을 사시면서 그 뒤따라오는 양들에게 너희들 내가 반드시 선한 목자로 만들고야 말 거야. 나 따라오는 어린 양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지금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위에 각각 이름이 불려진 우리 양들은 앞서가는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선한 목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확고한 목적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던 다윗이 이런 시를 썼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시편 23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앞서서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